출애굽기 63번 메시지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과 율법의 기능의 소극적인 방면 세 번째 주님과의 경험에서 나는 특별한 비결을 배워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성경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여 나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나는 다만 당신께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요구들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예를 들면 한 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다만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젊은 사람에게 그는 그의 부모를 공경할 수 없지만 주님 자신이 그의 안에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말하는 이 문제는 확실히 천연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땅끝까지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주여 당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건 고사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비록 자신은 이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시리라는 깊은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그분과 함께 머무는 한,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아멘,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언가를 하게 할 뜻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당신의 갈망은 당신이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고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당신께 말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기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주입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과 어떤 의식과 교훈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성경이 말한 바를 행할 수 없음을 되풀이하여 그분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반포가 그 범주의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세는 신성한 주입을 체험하면서 산 꼭대기에 있었고 몇몇은 멀리 산에서 경배하고 있었고 대다수는 떨면서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경배하는 자도 산 아래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주입을 체험한 자인 모세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에 불이 주입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철과 같고 하나님은 불과 같습니다. 철이 달아오르기까지 불에 의해 태워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빛날 때까지 그분에 의해 태워지기를, 주입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곳을 읽더라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의 전략을 압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만일 한 형제가 스스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려는 노력 대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으로 주입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그의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 대해 갖는 사랑에 크게 놀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여러 번 했지만 가련하게도 실패로만 끝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 나는 다만 주님이 주입되도록 주님께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의 소극적인 방면, 죄를 드러냄. 여기에서 율법의 기능에 관한 소극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심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올 때 죄가 드러납니다. 죄인들을 정복함.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다면 율법은 우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를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정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 많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여, 당신의 구속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피와 나를 순수케 하는 당신의 영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만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정복될 수 없는 자인가를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성경은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온.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따르면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기능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졌으면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비춤을 받고 정복되고 보호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린 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문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인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그분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남는다면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으로 주입된 결과로 하나님을 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주입될 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으로 빛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때 우리는 자연히 그분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관념은 타락된 사람의 관념입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라고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그분은 사람에게 먹는 것에 관련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을 그의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이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릇을 만들고 일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릇은 담는 용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는 종기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홀로 종기와 영광이시기 때문에 종기와 영광의 그릇이 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그분을 담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것은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유리잔이 붉은 액체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액체의 붉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깨끗한 유리용기는 항상 그 내용물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칙입니다. 만일 그러신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되풀이하여 사람을 위해 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아담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주님은 뱀에게 애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불리운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더 말씀하신 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옷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옷은 참된 옷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옷 입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려는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약속들을 하기 위해 되풀이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다만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관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들을 위해 일을 하러 오신 그분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19장 4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달콤한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분께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그분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다 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게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이 계명의 책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계명의 책이 아닙니다. 사실상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강한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 주님에 의해 주어진 계명은 구약에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높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너무나 엄격하여 아무도 그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신서에서는 더 많은 계명이 주어집니다. 신약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계명이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원칙상 안식일을 지키는 데 관한 계명에서 그러합니다. 히브리서는 다가오는 안식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는 계명이 낡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더 새롭고 깊은 방법으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때로부터 성경은 계명으로 가득 찬 책이 되었습니다. 되풀이하여 하나님은 계명을 말하러 오시고 요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시킬 의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타락된 사람은 이런 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타락된 사람의 전형적인 관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분의 표준은 하늘에 이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굴복되어 말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로 너를 위하여 내 안에서 나의 요구를 이루도록 내 안에 들어가게 하라.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내 안에 들어가게 허락해야 한다. 만일 내가 나에게 문을 닫고 있으면 내가 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할 방법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내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요구의 포기로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그분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당신은 이 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타락했고 죄가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만일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방법을 갖고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이 요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신을 우리 안에 주입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일과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그들 자신을 개발하는가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 안에서 서신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구원의 표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셋째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뜻과 일을 행하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열고 그분과 동역하며 그분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한면으로 서신서에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모세보다 더 큰 율법을 준 자였습니다. 모세에 의해 주어진 계명은 바울에 의해 주어진 것만큼 깊고 요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모세는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계명을 제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아내를 혹사시키고도 모세를 통해 받은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그녀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해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명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명보다 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있는 이러한 모든 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이르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그분께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배우고 이렇게 말합시다.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다만 내가 나에게 열어서 나로 내 안에 들어가게 하고 너를 위해 이것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율법을 준 것에 관한 성경 안에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나는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을 주는 그림에 대해 주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도록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세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분은 먼저 그분 자신을 모세에게 주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모세는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그분 자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아래서 어둠 가운데 떠는 이스라엘 자손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위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론에게 그들이 숭배한 금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의 주입을 체험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더 많이 주입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할 방법을 가지실 것입니다.